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 당국이 오늘 수도 부다페스트의 주요 철도역에 수백 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자 역을 폐쇄했습니다. 당국은 철도역 안내 방송을 통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며 승객들에게 즉시 역을 떠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은 역 외곽으로 밀려난 난민의 재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오스트리아 수도 빈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려던 난민 수백 명을 저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어제 빈에 도착한 난민이 역대 최고 기록인 3,65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탈출한 난민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정식 난민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유럽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입국한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화학공장 폭발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어젯밤 동부 산둥성 둥잉시 산업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빈 위안 화학공사 건물로 중국의 인터넷 사회 매체에 올려진 사진들에는 큰 불덩이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서 지난달 텐진항 대폭발로 158명이 사망한 사고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미흡한 안전 규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가 오늘 로어 샤벨레 지역 아프리카 연합군 기지에 자살 차량 폭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연합군 병사들을 살해하고 기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지만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지원단은 이를 거부해 부인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측은 군기지가 여전히 소말리아 지원단 통제하에 있다며 알샤바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아프리카연합군이 기지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알샤바브가 교량을 폭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금세기해 위협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국무부 주최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극지방 환경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충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간 활동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기후를 망치고 있다며 과학은 한때 멀어 보였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두 배나 빨리 온난화가 진행됐다며 지난해에는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이로 인해 빙하가 급격히 녹고 대양과 강의 산성화가 더 빨리 진행되며 해안선 침식이 세계에서 가장 신속히 일어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7천 쪽 분량의 이메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보당국 감찰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약 150건이 기밀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러나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 기밀이나 1급 비밀로 지정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문제의 이메일들이 일반 문서로 보내진 뒤 나중에 기밀로 소급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비판 논자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해커들과 해외 정보원들에게 유출될 여지를 남기고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테러 공격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고대 역사도시 팔미라의 유명 신전이 파괴된 모습이 유엔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시리아의 한 문화재 보호단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2000년 된 팔미라의 벨 신전을 폭파했다고 주장했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훈련조사연구소는 어제 벨 신전이 폭파되기 며칠 전 모습과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신전이 파괴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8.25 남북 합의를 북한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남북 간 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대한적십자사는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가족의 생사 확인에 동의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의 70주년 전승절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항을 북한이 이행하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합의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등 6개항의 8.25 남북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남북 간 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오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8.25 합의의 향후 조치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남북한이 합의한 6개항을 북한이 잘 지키면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방론 등을 통해 제시한 교류와 협력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합의 이행을 전제로 원칙적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합의 내용 가운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추진돼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직은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후 합의하고 이를 파기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한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또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높이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합의를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국 내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가족의 생사 확인에 동의하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추석을 계기로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추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천여 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의 이산가족 전원에 대한 생사 확인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센터 개소식에서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70살 이상의 고령으로 매년 3, 4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생사 확인 작업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애환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르신네들의 정말 애환이며 정말 통안이며 저희 민족의 염원인 수시로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정말 우리 교원하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생사 확인 작업은 100여 명의 전문 상담사가 보름 동안 이산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생사 확인 작업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 추진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해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명단 교환에 동의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넘겨받아 생사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상봉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례대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과 평양으로 가는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봉 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은 금강산 면회소를 활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때에도 금강산 면회소가 이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명단 교환과 화상 상봉 문제도 의제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대북 압박 공조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도 공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와 별도로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미국과 한국의 동맹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남북 합의를 통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아직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5자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윤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열병식 참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한중일, 미한일, 미한중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이 최근 북한의 도발과 남북 합의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최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 10명 가운데 윤 장관과 유일하게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 시드니 사일러 북핵 6자회담 특사가 지난주 사임했습니다. 북한과의 핵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특사 자리가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국무부를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Friday was special envoy Siler's last day in the office. Mr. Siler was seconded to the State Department for.
캐티나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8월 28일이 사일러 특사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던 사일러 특사가 1년가량 국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이며 이제 그가 속한 조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정상적이고 행정적인 순환 근무이며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normal administrative rotation and does not indicate any change in our North Korea policy.
그러면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과장이 당분간 육자회담 특사를 겸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과장은 최근 로버트 랩슨 한국 과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013년 6월 클리퍼드 하트 육자회담 특사가 홍콩 총영사로 발령난 이후 14개월 동안 후임을 임명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사일러 특사를 기용했습니다. 사일러 전 특사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3년 넘게 백악관에서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맡았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육자회담 특사 임명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며 대북 협상이 중단된 현재로선 상징적 직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take put a new person in that position. I hope it won't take a year.
리스 전 실장은 사일러 특사의 사임을 미 정부의 대북 협상 의지 결여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 자리가 자주 공석으로 남는 것 자체가 북한 문제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주재 리진준 중국 대사가 중국의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월간지 금일의 조선 9월호에 게재한 리진준 대사의 기고문을 공개했습니다. 리 대사는 역사는 힘들게 얻은 평화를 잊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70년 전 중국과 북한의 인민과 군대가 공동의 적에 맞서 나란히 싸우고 상호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한 것을 중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대사는 잔혹한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해 북한의 많은 지사가 중국으로 와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며 특히 중국 인민의 친밀한 친구인 김일성 동지는 동북 항일 연군과 함께 동북 지방에서 용감하게 일본에 저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 인민들은 이를 마음속에 영원히 깊이 새기고 양국 혁명 선열이 목숨과 피로써 맺은 중조 우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대사는 또 항일 전쟁과 항미 원조 전쟁 중 피로써 맺은 우위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자산으로 세대를 넘어 전승하고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대사는 특히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항상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두 나라는 새로운 시기와 형세 하에서 전통 계승, 미래 지향, 설린 우호, 협조 강화의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북중 친선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 대사는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한이 일련의 경제적 성과를 내고 생활을 개선한 것을 중국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이 한동안 소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 비서의 아버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은 중국의 항일부대인 팔로군에서 활약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방문은 지난해 2월 중국의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지난해 3월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남북한 관계에 뚜렷한 변화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31일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부 일정과 의미를 밝히며 한중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중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나 두 나라의 호혜적 경제 이익의 극대화와 경제 협력 방안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경제 관계는 실제로 1992년 수교 이후 북중 관계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 22년간 37배가 증가했습니다. 수교를 맺은 1992년에는 6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5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교역 규모가 연평균 20%씩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분야도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으로 서로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난 6월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1일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라며 한중, 북중 경제 규모를 비교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올 상반기 현재 한중 교역 규모는 북중 교역 규모보다 무려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3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북중 교역 규모 역시 20억 4천만 달러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교역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이 미한일 삼각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 관리들은 이런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미한 관계는 3만여 명의 주한 미군 주둔을 바탕으로 굳건하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더욱 이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과거 북한 정권의 붕괴로 비춰질 수 있는 통일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이런 긴밀한 조율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이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말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은 물론 외국 정상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와 매우 비교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는 여전히 피하려 한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중국의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과 북한과의 접경 도시인 단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이 고속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와 북중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남북 물류 포럼 회장인 김영윤 박사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개통되는 이 선양과 단둥 간 고속철도는 어떤 철도인지 우선 이 거리는 얼마나 되고 뭐 주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 예. 중국이 이제 그 동북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철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주 고속철도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양과 단둥은 이제 2010년 5월에 착공했어요. 길이로는 한 207km 정도 됩니다.
네.
제가 여기를 그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선양하고 단둥 간에.
네.
만약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할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철도가 고속철도가 되면은 시속 250km 정도로 다니고 중간에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1시간으로 그냥 주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요금이 비싼 사람들은 이제 일반 도로를 다니는데 일반 도로를 다니면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싸게 가려면 이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훨씬 그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 단둥은 북중 교역의 80%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고속철도 개통이 북한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북중 교역의 80%가 이제 단둥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둥하고 심양은 바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동북 지방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는 그 북경지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관, 무역업체, 상사, 대표부 이런 게 아주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가 놓여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내수가 더 활성화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나 이 내수가 활성화한 것이 북중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지대를 동북공업기지로 진행하려고 그러고 또 요녕 연해개발의 경제벨트로 묶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단둥하고 심양이 더 이렇게 착 달라붙는 듯한 그런 구실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 지역의 건설에 저는 뭐 굉장히 촉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단둥과 또 대령과도 고속도로 있지만은 또 철도와 연결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단둥, 심양, 대련이 하나로 뭉쳐서 이 산업 단지 간의 연결을 아주 공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단둥과 북한 사이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경제 특구인 이 황금평 섬이 여기 있고요.
예.
이 고속철도 예, 개통이 황금평 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앞으로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 지역에 철도 도로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양과 베이징 간에는 고속 철도가 이제 놓여지고 그럼 벌써 이게 2시간 안에는 이게 주파가 됩니다. 그리고 심양을 통해서 단동으로 해서 저 훈충까지 가는 동변도 철도가 지금 이제 건설이 되고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을 동북적인 이제 세 개의 성이 있는데 흑룡강성 그다음에 요녕성 길림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전부 철도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연결이 황금평 지역으로까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황금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뭐 확대가 된다고 그럴까요? 연결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아마 구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동북 지역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것이 좀 넓게 봐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은 이쪽 지역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이 이제 북한하고 직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같은 개방의 효과가 인접 지역으로 뭐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동에서 평양 개성 간을 고속 철도로 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예, 중국과 북한 간의 연결이 긴밀화가 되고 또 빈번화가 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간의 대교역이라든지 이런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활성화, 가속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북한의 개방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면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 오히려 더 크게 북한의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군요. 장래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자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좋은 물건을 가져나오고 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속철도로 연결이 된다면은 자원 개발이라든지 교류 협력에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것은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고속철도가 북한과의 무역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중국이 이 자국내 고속철도망 확충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분석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이 고속철도를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그런 교역 내수 활성화, 물건을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데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 지역이 북한과 접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도 그 효과가 저는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도를 통해서 인접 지역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면은 그것에 대한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미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논리거든요.
네.
따라서 내수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그 효과가 나는 북한까지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의 이런 그 집중적인 동북 지역의 개발 또 이렇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이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가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은 정치적인 논리가 뭐 좀 우세하게 뭐 이렇게 그런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중국 사람들은 정치보다도 또 정치보다도 경제적인 논리를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경제적인 논리가 저는 정치적인 논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북한의 변화가 좀 더 가시화되면은 고속철도가 북중 경협을 더욱더 저는 활성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뭐 결국은 정경 분리,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북 물류 포럼 김영윤 박사로부터 선양 단둥간 고속철도 개통이 북중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북한과 관련한 강연을 추진하려다 국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이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북한과 관련한 강연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의 승인을 모색했었다고 미국의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단독 입수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인 클린턴재단의 아미타부 데샤이 외교정책국장은 2012년 5월 쉐릴 밀스 당시 클린턴 장관의 비서실장과 다른 두 명의 국무부 고위관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초청에 응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북한 초청이란 제목의 이 이메일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된 초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돈을 받고 강연하는 것은 부인인 클린턴 국무장관의 업무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의 이메일 문의에 밀스 비서실장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재단은 3주일 뒤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 이번 초청이 클린턴 장관의 남동생인 토니 로뎀을 통해 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려를 알려주면 매우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밀서 실장은 답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부인도 알고 있다고 전해달라며 만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보안전화 근처에 있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이 입수한 이메일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석을 검토했던 북한 관련 행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는 ABC 방송에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BC 방송은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지어 북한과 관련한 초청 강연에 대해 승인을 모색하는 등 강연료 수입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인 클린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전 세계에서 모두 4,800만 달러가 넘는 강연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서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려온 한국 대학생 두 명의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지난주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For 할머니!
For 할머니!
For 할머니! 정신대! 정신대라는 용어를 좀 안 써야 돼요. 정신대라는 용어를 쓰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할머니들이. 자신네들은 아무 그 정신대 그거로 잡혀간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머니라고 불러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2007년 7월 미 연방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결의안 HR-121은 어디 있는가를 외쳤습니다.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청춘을 빼앗긴 피해 여성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구호였습니다.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연방의회에서 연설한 시점을 전후로 워싱턴에선 크고 작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벌어진 시위는 한국에서 온 두 명의 대학생이 주도했습니다. 한국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용석 씨와 경희대 체육학과 백덕열 씨는 이날 한인단체들과 취재기자들 앞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는 6월 27일 LA 글랜데에서 출발을 했고 8월 26일 수요일 워싱턴 DC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수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80일간 6,000km를 달려서 자전거로 달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자는 저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청년은 장거리 주행에도 지친 기색 없이 성명서를 번갈아 낭독했습니다.
This woman came from all over the world. Korea, the Philippines, China,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and even the Netherlands.
What do you wa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victim? First, admit. The Abe administration must fully admit.
성명서는 아베 정부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의 일본 영사관에서 시위를 벌였던 두 청년은 아베 정부의 위안부 부정과 역사 수정주의를 규탄하는 전단지를 배포했고 지난 26일 세 번째로 열린 수요 시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나눠줬습니다. 한국의 독도경비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갑내기 두 청년은 이번 미 대륙 횡단을 트리플 A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인터넷과 지역 한인단체, 언론과 접촉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A는 admit, apology, accompany, 즉 인정, 사과, 동행 이 세 단어를 뜻하며 일본 정부의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이를 받아낼 때까지 자신들이 동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청년은 트리플 A가 찍힌 현수막을 들고 지난 두 달여 동안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주를 거치며 4,800km를 횡단했습니다. 백 씨는 VOA에 우여곡절 끝에 전 세계 정치 1번지인 워싱턴에 도착해 시위를 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도 워싱턴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요 시위를 하자고 결심한 것도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서 전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할머님들의 목소리, 당신들이 원하는 걸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수요 시위를 열고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했잖아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심 씨는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횡단하던 중 아베 총리의 담화 소식을 듣고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며 바로 그런 이유로 노력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아베 담화를 제가 기대를 했었어요. 이번에 거기에서도 여전히 둘러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이 문제는 정말 끝까지 안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여지껏 끊임없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잖아요.
두 청년은 일본 정부가 경제 선진국으로서 좀 더 의식 있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두 청년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주 한인단체들의 도움이 매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와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측은 두 청년들의 노력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위원회 이정실 회장입니다.
영 제너레이션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되게 감사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해줄 것은 뭔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뭔가.
당일 성명을 함께 발표한 정신대 위원회 이 회장은 위안부 역사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사업이 최근 시작됐고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5개국 전시회도 열릴 것이라며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뉴욕 일본 영사관에서의 마지막 시위를 앞둔 두 청년은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의 참여가 목적이라며 지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겪은 변화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할머님들을 가장 많이 생각나는지를 떠올려보면 집회를 할 때나 이 성명서를 외울 때가 아니라 오르막길을 오를 때거든요. 정말 힘들잖아요. 할머님들은 이거보다 힘드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포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에 침해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공감하신다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주세요라고 저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80일 동안 미 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두 청년은 1억 마일 자전거 달리기 운동과 트리플 A 프로젝트 2기 모집을 구상 중인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은 BOA 서울지국의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한국의 8월 한 달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요. 이 세계적인 교역 부진과 유가 하락 등으로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액이 393억 3천만 달러로 작년과 비교해서 약 15%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하면 최근에 수출이 좀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8월에 수출 물량이 오히려 4% 가까이 늘었는데요. 수출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이 수출액은 올해 들어서 지난 1월에 0.9%, 2월에는 3.3%, 4월에 8%씩 각각 줄었고요. 5월에는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 그 감소폭이 좀 둔화되나 싶었는데 8월 들어서 다시 대폭 확대된 겁니다. 산업부는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등으로 수출 단가가 18%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 7월 8%에 이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품목별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유가 하락이 좀 중요한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이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특히 선박은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 연기가 발생하면서 감소폭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일반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주력 제품이죠. 이 무선 통신 기기는 19% 늘었고요. 반도체는 약 5% 증가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좀 확대됐고요. 베트남 수출은 32% 넘게 증가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자, 한국의 무역 현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1년에 신발값으로 300달러, 미화로 300달러 정도 지출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있군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의 한 신발 관련 업체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한국인은 1년에 평균 신발 4켤레를 사고요. 여기에 한 300달러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한 명이 보유한 신발은 남성이 8켤레, 여성은 13켤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1켤레 정도 신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도 8켤레나 신발을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어떤 신발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남성은 운동화를 역시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요. 여성은 구두를 선호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최근에 구매한 신발의 가격도 조사가 됐는데요. 등산화가 평균 110달러로 가장 비쌌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살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이랑 디자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운동화는 착화감, 그러니까 신었을 때 어떤 편안함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등산화는 내구성, 그리고 구두와 부츠는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이번에는 제주도에 등록된 수입 자동차가 만 대를 훌쩍 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제주도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른 소식입니다. 7월 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수입차는 11,393대입니다. 2006년에 929대에 불과했는데요. 이후에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3월 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13,000대에 이를 거란 전망입니다.
이 만 대의 수입차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이 수입 자동차도 그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근데 이 제주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입차는 독일의 BMW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1,800여 대인데요. 이 가운데 BMW가 422대, 23%로 점유율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폭스바겐과 아우디, 벤츠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이렇게 수입 자동차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인구는 6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들어서고 또 다음 카카오나 NXC 같은 한국 IT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레 고소득층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어 휴양을 위해 콘도를 구매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주에 머무는 중국인이 늘면서 수입차 구매 증가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2일부터 은행 ATM기, 즉 자동화 기기에서 100만 원 미화로 850달러 이상을 찾을 때 30분 지연 인출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30분 지연 인출. 그러니까 계좌에 850달러의 돈이 입금이 되면 30분 동안은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찾거나 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등장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인데요. 한국 내 모든 은행과 농수산림 협동조합, 증권사 또 우체국 등은 내일부터 자동화 기기 30분 지연 인출제의 기준 금액을 미화 2,500달러에서 850달러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이스 피싱, 전화 금융 사기라는 것은 어떻게 사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주로 쓰이는 수법이 그 금융 당국을 사칭해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 이용을 당했다. 그러니까 돈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자신들의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들으면 거기에 넘어갈까 싶은데요. 매우 수법이 교묘해서 수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애초 이 10분간만 인출을 막다가 이번에 30분으로 늘린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10분이었는데요. 지난 5월 말부터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범들이 2,500달러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소위 그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5,000달러를 계좌 이체를 받았는데 2,500달러 이상은 시간 제한에 걸리자 이를 적은 금액으로 쪼개서 이체하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응해서 금융당국이 금액을 850달러로 낮춘 거죠.
그렇다면은 일반 은행 이용객들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물론 불편할 텐데요. 금융당국은 영업 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 시간 없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는데요. 한국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렇게 또 양해를 좀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통신 지금까지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정부 집권 이후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져서 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방콕 폭탄 테러의 주요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시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력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 모두 구급파 시위대의 의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한 방위군 소속 군인들인데요.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어제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군인들을 향해 던진 수류탄이 터지면서 한 명이 숨졌고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군인 2명이 오늘 더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시위로 다친 140여 명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대부분 군인들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발표입니다.
네, 참 설상가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내전 사태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시위는 또 왜 벌어진 건가요?
시위를 주도한 건요,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동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극우 세력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남겨두는 대신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었죠. 우크라이나 의회가 어제 이를 위한 개헌안 처리를 강행했는데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자 의회 주변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폭력 사태로 번진 겁니다.
의회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에 수류탄까지 등장했다니까 참 심각하군요.
네, 또 내무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군인 중에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면서 시위대에서 수류탄뿐만 아니라 총기까지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폭력 시위를 벌인 100여 명은 대부분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스보보다 소속이었고 시위 현장에서 30명을 체포했고 18명을 오늘까지 구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는 수류탄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도 있는데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에 대응한 민병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폭력 사태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개헌안을 동부 분리주의 세력은 환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우 세력은 개헌안이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흔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분리주의 세력은 또 분리주의 세력대로 개헌안에서 약속하는 자치권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전히 이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데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개헌안이 동부 분리주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하나로 묶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개헌안 표결을 실시한 건 아니죠?
네, 어제 의회 1차 심의가 있었고요. 아직 표결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개헌안이 채택되려면 의원 3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265명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한편으로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내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반군이 지난 2월에 사실 휴전에 합의를 했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어기고 반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죠.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이 양측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여럿 발생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됐는데요. 양측은 본격적인 교정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 9월 1일 기해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날인데 아직까지는 이 동부지역에서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독립 2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그런 주장을 거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주변에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도 9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500대의 탱크와 400대의 야포를 포함해서 중화기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고 러시아와 동부 친러시아계 주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태국 방콕에서 이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 주요 용의자가 체포됐다고요?
네, 오늘 오후 태국 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하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태국 방송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프라요찬 오차 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프라요 총리는 태국 경찰이 캄보디아와의 접경지대인 사케오주에서 주요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고 이 용의자가 폭발 직전에 현장 폐쇄로 TV에 찍힌 노란 티셔츠를 입은 남성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당국이 폭탄 테러 직후에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몽타주를 공개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인 에라완 힌두 사원에서는 지난달 17일 폭탄이 폭발해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당시 현장 주변 폐쇄율의 TV에는 이 폭탄이 터지기 한 10여 분 전에 벤치 아래에 검은 배낭을 놓고 사라지는 남성의 모습이 찍혔는데 큰 키에 검은 뿔테 안경,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태국 경찰이 이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국에 몽타주를 배포하면서 수배령을 내렸었는데 이번에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국적은 알려졌습니까?
태국 경찰은 외국인이라고만 밝혔고요. 아직 국적을 밝히진 않고 있고 한편 주말 동안에 태국 경찰이 방콕 외곽의 한 아파트를 급습해서 외국인 남성과 20대 태국 여성 한 명을 체포했는데요. 외국인 남성은 처음에는 이제 터키인으로 알려졌었는데 위조한 터키 여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아직 확실한 신원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또 체포 당시에 살던 아파트에서 폭탄 제조에 필요한 재료가 발견됐습니다. 또 한 명 또 추가로 검거된 태국 여성은요 와사 수완산이라는 인물인데 문제의 아파트를 임대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은 자신도 이 아파트를 임대했고 단순히 남편의 친구에게 재임대해 준 것뿐이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19세기 초반 미주 대륙 노예 제도의 현실을 그린 영화 아미스타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마지막 시간으로 살인과 해적 혐의로 넘겨진 아미스타드 흑인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